오늘 이쪽 줄이 많이 비었네요. 여러분, 난센스 퀴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난센스 퀴즈는 여러분, 이거를 잘 맞추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생각하는 것을 잘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전통적이나 아니면 그 방식으로 하지 않고 좀 다르게, 그래서 영어로는 think outside the box라고 그러죠. 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넌센스 퀴즈를 잘 맞춥니다. 또 그런 분들이 아주 재치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자,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상품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린다면 전 진짜 드리는 거 아시죠? 예. 중학생과 고등학교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차를 뭐라고 부릅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김영희 사장님 역시 중고차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여자를 다섯 글자로? 예, 문을 두드리는 여자를 다섯 글자로 하면 똑똑한 여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얼음이 죽으면? 얼음이 죽으면 다이빙입니다, 다이빙. 다이빙. 예. 가장 스캔들이 없는 깨끗한 연예인 이름이, 연예인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 뭘까요? 노사연입니다, 노사연. 여러분, 보내기 싫을 때는? 보내기 싫을 때는? 가위나 주먹을 내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엄마가 길을 잃으면? 뭐라고 부를까요? 엄마가 길을 잃으면? 네, 생각을 전혀 못하시고 계십니다. 맘마미아입니다, 맘마미아. 자, 형과 동생 중에 동생 편만 듣는 세상을 뭐라고 부를까요? 형과 동생 중에 동생 편만 듣는 세상. 문제 있습니다. 형편없는 세상입니다. 형편없는 세상. 여러분, 파 중에 가장 인기 있는 파는? 예? 파스타입니다, 파스타. 파스타예요. 문제 있는데 이거? 사람이 몸무게 중에 가장 많이 나가는 때가 언제일까요? 이건 쉬운데. 철 들을 때입니다. 철 들을 때. 철 들을 때. 그러면 인도는 지금 몇 시일까요? 인도는 지금 몇 시일까요? 예,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예요, 여러분. 아, 참 큰일 났네. 어머님이 고추장, 된장, 간장을 만들다가 실패하셨습니다. 그럼 뭐라 그러실까요? 어머님이 고추장, 된장, 간장을 만드시다가 실패했어요. 그럼 뭐라 그러실까요? 어머님은, 예? 어머님은 아마 이런 젠장 그러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 사람들이 넌센스 퀴즈를 잘 못 맞추는 이유는요, 생각이 한쪽으로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넌센스로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센스 있게 생각하는 방법을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조금 바꿔서 그걸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전하는 문화로 생각의 패턴을 가지고 산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지극히 사소한 것 생각들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반복해 와서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학습의 효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인도가 4시, 인도가 지금 몇 시냐고 물어보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시간차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도록 우리는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도는 4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도네시아예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이 여간에서는 바뀌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어떤 우리 삶을 주장하는 신조나 철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생각이 굳어져 버려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해버리면 아무리 다른 얘기를 해도 그 얘기를 잘 듣지 않고요. 옳다고 하는 말을 해도 믿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목숨 걸고 싸웁니다. 이념과 사상의 싸움은 정말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자꾸 믿는 사람과 결혼하자 하라 그러냐면, 이 특별히 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가 갈리면 굉장히 결혼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이것은 절대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그 길을 걸어가게 돼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정면을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거 외에는 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꼭 어떤 요만한 구멍에 뭘 집어넣으면 동그라미만 나오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리집에 가셔서 제자들과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저희가 나눈 얘기죠.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금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금식은 매우 중요한 경건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구제, 금식, 기도를 경건의 세 가지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금식하는 날 금식을 하지 않고 도리어 먹고 계셨어요. 그것도 세리의 집에 가서.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는데,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하는데 어찌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나이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한테서 직접 와서 당신 왜 안 해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 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다 같이 앉아서 먹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경건생활, 중요한 형수를 생각하는 금식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많은 교회에서 일어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절대로 저희 교회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권사님이 안 나오시는 직분자들을 향해서 왜 새벽기도로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또 매주 장애인 봉사나 여러 가지 봉사를 하시는 집사님이 목사님을 향해서 말로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좀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헌금 생활하는 잘하는 성도님이 왜 직분자 돼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 11조도 못합니까? 라고 핀잔을 줍니다. 항상 은혜를 사모해서 앞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 뒤에 앉으신 분들에게 나처럼 은혜를 사모해서 앞에 앉으시지 왜 뒤에 앉아서 예배를 그렇게 드리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새벽기도 나오고요,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사모하고요, 그 다음에 십일조를 드리고요, 이 모든 행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신앙인이라면 은혜로 인해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내세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세워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교회 분들은 그러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것은,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왜 안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것이 경건의 생활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하면 됩니다. 그것을 드러내고 남을 정죄할 일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직분자에게 맡긴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직분자가 충성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안 알아준다고 또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거나 그것 때문에 정죄를 한다면 그분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에게 직접 예수님이 이것을 몰라서 세리집에 가서 음식을 드시고 계셨을까요? 이것은 자신들이 이렇게 하는데, 자신들의 행위를 드러내면서 당신은 왜 안 합니까? 라는 정죄를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선생이라고 하는 당신은 왜 안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혼인집 신랑 신부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그 생배 조각을 낡은 조각에 붙이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세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오늘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주님께서 짚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혼인집 신랑과 함께 있는 손님에 대한 비유입니다. 19절과 2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주인공이 누구냐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비유였어요.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정한 시간에 금식하는 것이 적어도 최소한 거룩한 마음과 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하지 못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보다 낮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반문하시죠. 19절을 보시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당연한 대답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Rhetorical question이라고 그러죠. 당연한 대답입니다. 뭐랄까요? 당연히 금식하지 않죠. 혼인집에 가서 같이 앉아있는 그 게스트들이 어떻게 혼인집 가서 나는 금식합니다라고 앉아있습니까? 먹지요. 무엇이 문제라는 겁니까? 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신랑과 함께 있으니 잔치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잔치집 신랑으로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그 메시아를 영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언젠가는 금식을 통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며 절제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목숨까지 내놓고 그들은 신앙을 지켜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들은 기도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무엇입니까?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은 여러분 이미 아십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얼마나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는지를 여러분 아십니다. 그때 되면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때입니다. 때. 때가 어디 있고 주인공이 누구냐에 따라서 금식하고 금식하지 않는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위기가 닥쳤을 때, 국가의 지도자들을 잃었을 때, 민족적으로 전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할 때, 그리고 친구가 병들었을 때,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 금식하는 절기가 있을 때, 사람이 죽었을 때 금식했습니다. 왜 금식했냐면 성경에 보면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금식하는 이유를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금식한다면 금식을 하지 마시고 이러한 금식을 하셔야 돼요. 성경적인 금식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에 거기에 대한 예가 있는데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죄를 큰 죄를 회개하기 위했을 때 금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사야서 58장 4절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올려질 수 있도록 할 때 그때 금식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니라고 적고 있습니다. 정말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금식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특별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보시면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하나님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혼인집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그 신랑을 맞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에는요 1년에 한 달간 동안 라마단이라 그래서 금식하는 달이 있습니다. 이때 아주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금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가 지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해 질 무렵에 이 라마단,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에 있는 그 도로는 교통사고로 난리도 아니랍니다. 배고파가지고 사람들이 먼저 가서 배를, 그, 먹기 위해서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난대요. 작년에 어떤 청년이, 이거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 지겨운 금식이 끝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좋아가지고 그 카이로에 있는 나일강가에 들어가가지고 막 물을 벅벅벅 마시고 막 난리를 쳤대요. 그러다가 조그만 물고기가 식도에 걸려서 질식해서 죽었답니다. 뉴스에 났어요, 여러분. 웃지 못할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고통스럽고 의미 없는 금식을 이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슬람 종교에서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합니다. 그리고 해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마구 먹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거는 금식이지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의 근본적인 목적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데 있지 않습니다. 금식을 함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단절하고 주님과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금식하는 시간입니다. 금식하는 시간에 배가 고프고 시간 빨리 가라고 TV 켜놓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돼요. 괜히 딴짓하면 안 됩니다. 그 시간에는 말씀을 묵상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금식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금식한다는 그 의미는 나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이 음식물을 끊음으로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야 합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실 때 나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다시 한번 주로 인해서 변화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 금식의 어떻게 보면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함께 식사하시고 죄인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여호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기도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그런 삶을, 새삶을 살게 됩니다. 새 피조물로 예수님 인해서 기뻐하고 예수님 인해서 평안하고요. 예수님 인해서 능력받고요. 예수님 인해서 늘 새롭게 사는 삶이 진정으로 예수님 믿는 삶입니다. 어떠한 형식이나 어떠한 율법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렇게 교제하는 삶,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아무리 교회에 나와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가? 그들의 삶이 어떤 기쁨이 있는가? 그들의 삶이 어떤 변화가 있는가? 전혀 없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까지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교회만 가면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간대요. 그러니까 저는 맨날 그랬습니다. 이거 하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저거 하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어릴 때부터 여름 성광꼭대 찾게 가지고 무슨 청성 암성대 뭐 하여튼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렇지만 저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저를 변화시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제가 나의 삶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때 저의 삶은 변하게 됩니다. 교회 10년, 20년, 30년 아무리 다니셔도요. 그러한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한 여러분은 절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쁨을, 이 즐거움에,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저 근데 교회 20년 다녔는데요. 30년 다녔는데요. 그럼 뭐합니까? 예수님이 모르시는데.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에서 모든 것이 변화되고 새롭게 사는 삶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 비유는 생배 조각의 비유입니다. 21절입니다. 이것은 아주 혼합주의적 삶에 대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은 옷을 깁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생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그나포스라는 말입니다. 이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 한 번도 쓰이지 않고 세탁하지 않은 뻣뻣한 천을 가리키는 그런 말을 쓸 때 아그나포스라는 말을 씁니다. 한 번도 세탁한 적이 없는 천을 헌옷을 깁는데 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선 색깔은 맞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 헤어진 부분을 그 가려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배 조각이 줄어서 결국은 낡은 그 옷, 그것을 당겨서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는 그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배 조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유하고요. 낡은 옷을 유대인의 낡은 전통적 의식에 비유하고 계신 것이에요. 물론 성경은 모두 비유로 풀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비유하실 때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죠. 다른 종교나 이념에 접붙이려고 하는 노력은 예수님 시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승천 후에 그리고 거짓 선생들, 요즘 제가 열심히 거짓 선생들 새벽기도 얘기하고 있는데 거짓 선생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종교다원주의나 혼합주의로 이어져서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자료가 있더라고요. 이런 질문이 나갔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당신이나 당신의 자녀가 결혼할 때 궁합이 좋지 않으면 결혼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라고 물어봤답니다. 근데 그 질문에 답한 사람 중에 44%가 궁합이 맞지 않으면 결혼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그리스도인이 26.4%였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설문지 응답한 사람 44%의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아직도 점이나 궁합이나 그런 미혹의 영에 그냥 빠져서 기웃기웃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갔다가 점집에 들려서 확인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혼합주의나 종교다운주의, 세속주의의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간단하게 그들의 정의를 내려보면 혼합주의는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길이 있는데요. 그 모든 것이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을 믿어도 상관없다는 것이 혼합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에 콜롬비아 옆에 가시면 유니언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유니언 신학교에 그 가르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참선입니다. 참선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클래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리버사이드 교회에서는 불법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불교 법회라 그러나요? 그게 열려서 교회에서 법회를 열 저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혼합주의입니다. 이것저것 다 해도 구원을 받으니까 아무거나 골라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다원주의입니다.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이게 뭐냐면 복음이 문화와 섞여서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문화와 섞여서 이 문화에 동떨어지 않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그 아주 단순한 예가 보면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단순한 정의와 단순한 예를 드리는 것입니다.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요. 동성연애자 안수나 결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풍토와 교회가 같이 가야 된다고 믿는 것이 다원주의입니다. 세속주의는 이거예요. 하나님이나 종교나 다 부인하고요. 지금 현재 세상이 우리 세상의 풍조가 하나님처럼 우리를 주장해야 된다는 것이 세속주의입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이죠. 민주주의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신본주의입니다. 아무리 다수가 이것이 맞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맞지 않다고 하시면 그건 끝이에요, 그걸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그 저주를 십자가의 대속과 죽음과 부활로 완전히 파하셨고 이기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영광 중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버리고 이것을 다른 것과 섞어야 합니까? 여러분, 한평생 기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살았던 조지 물러는요, 누구에게도 직접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도만으로 2,100명의 고아들과 10개의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189명의 선교사를 돕고요, 9,000명의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했습니다. 해마다 400만부의 그 종교 소책자와 수만 권의 성경을 선교지로 보내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한 번도 누구에게 돈을 좀 주십시오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 기도로 그것을 할 수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화론의 창시자인 찰스 다윈은요, 자기의 진화론의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종과 종 사이에 있는 중간 상태에 있는 생물, 이것을 그 영어로는 missing link라고 합니다. 유인원으로부터 사람까지 이렇게 쭉 연결을 하잖아요. 근데 중간에 빈 종과 종이 있다는 거예요. 진화론에 있어서. 그거를 찾으려고 평생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남태평양에 있는 군도에서 아주 미개한 식인종 부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절대로 개화되거나 아니면 발전할 수 없을 거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신의 진화론을 밑받침해 줄 수 있는 미싱 링크가 되는 사람들이라고 다윈은 정의를 내려요. 그리고 그것을 책에 씁니다. 근데 34년이 지난 후에 다윗은 자신이 생각했던 그 부족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죠. 섬 여기저기에 교회와 학교가 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벌거벗고 야만적이고 사람을 먹던 식인종들이 이제는 옷을 입고 집을 짓고 살면서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그가 다녀간 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모든 부적이 다 변화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럽지 아니하게 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셔서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들을 변화시키시고 그 변화시키는 그 열정을 하나님의 삶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새로운 활력과 소망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복음에 더하거나 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복음 그 자체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붙드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생배조각을 얘기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렇게 생배조각을 헌옷에 붙이면 떨어져서 못 쓴다는 그 비유뿐만이 아니라 복음의 그 어떤 것도, 전통도, 율법도 넣지 말고 오직 주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셋째는 22절에 있는 새 포도주의 비유입니다.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죽 부대는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것을 통째로 가죽을 벗긴 다음에 부대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그들이 쓰고 있었던 가죽 부대였습니다. 근데 오래 사용하면 이 낡은 그 부대가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특별히 포도주를 넣거나 우유를 넣게 되면 이것이 발효하면서 팽창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낡은 부대는 어느 순간에는 터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가죽 부대도 상하게 되고 새 포도주도 쏟아져서 못 쓰게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새 포도주,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길로 그것을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 피로 세운 언약을 여러분 옛날 전통과 율법 사이에 집어넣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담을 그릇, 새로운 심령 안에 넣어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부대가 되어야만 그것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그 새 포도주, 옛 부대는 율법주의나 종교주의 거기에 담을 수 없으며 새 부대, 정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피로 거듭난 사람,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사람만이 그것을 온전히 받아서 그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요, 우리가 안에서부터 정결해지지 못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온전하게 전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것만,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복음은 낡고 생명이 없는 바리새인들의 전통과 의식에 갇힐 수도 없는 것이고 같이 그들이 복음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전통이나 어떤 교회의 의식에 통제돼서는 안 됩니다. 생명력 없는 전통, 의식, 금식, 할례 이 모든 것들 여러분 그것에 복음을 넣으려고 하시면 복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교사상으로부터 받아져 온 것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어떻게 앉아야 되고 나이 순서나 직분 순서대로 앉아야 되고 또한 그렇게 앉아서 대접받아야 되고 직분자들은 섬기기 위한 자리지만 계급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비본질적인 전통과 의식이 결국은 한국교회를 굉장히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동성과 힘을 그것들이 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이 복음을 온전히 붙들고 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그 복음을 듣고요. 그 복음에서 다시 한번 새로워져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런던을 방문하는 사람들은요.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이 사원을 방문했을 때 아주 흥미로운 일화가 하나 전해지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이 방문하게 되면 그 투어 가이드 있잖아. 인도하는 사람이 그 사원에 대한 역사적인 내력, 그리고 그 사원 밑에 묻혀 있는 정말 세계를 움직였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물어보죠. 질문 있으신 분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미국에서 온 한 사람이 이 투어 가이드 안내자를 통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과 그 사연에 대해서 훌륭하게 설명해 주시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볼 게 있는데요. 최근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안내자는 당황을 하고 질문을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진정한 목적과 의미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고 모든 형식과 어떤 그 전통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그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계실까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정말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마도 교회의 본질을 까먹고 비본질적인 것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정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대한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복음이 본질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비본질적인 것에 여러분 맞춰졌다면 이미 우리는 교회의 성도로서 교회로서의 소명을 잃은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어떤 교회가 세 가지로 갈라져서 결국은 떨어져 나갔는데 그 씨단이 뭔지 아십니까? 무슨 떡을 하냐는 것 때문에 그 씨발이 됐대요. 꿀떡이니 무지개떡이니 뭐 백설기니 이걸로 싸우다가 결국은 교회가 세 가지로 갈라졌다는 게 싫어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에 우리의 모든 것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에 충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성경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들을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할 수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변해야 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죄로 얼룩지고 이 세상의 세속주의와 혼합주의와 다원주의에 물들었던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히 씻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과 교회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포들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 교회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내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를, 그렇게 새 포도주로 그 받을 수 있는 새 부대로 준비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에 같이 기도.